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에 의향을 담은 서신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공동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오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체육분과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북한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 공동 진출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단일팀 출전과 관련된 실무적 문제들은 IOC와 종목별 국제경기단체들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담에 한국 측 수석대표인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도쿄올림픽 단일팀과 관련해 종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한은 이날 회담에서 내년 1월 남자 세계 핸드볼 선수권 대회부터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날 전화통화에서 양국 무역관계와 관련해 긍정적인 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지도자들이 실무진의 실질적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협상단이 긍정적 성과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또 양국 지도자가 모두 무역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시진핑 주석은 무역이 양국관계의 주춧돌이자 안정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대화를 통해 양국의 갈등을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면서 이는 미국 자국의 이익에 맞으며 당연히 중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과 매우 길고 좋은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업체로부터 거래 기밀을 훔치려 한 혐의로 중국과 타이완 기업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미 법무부는 어제 D램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국영기업 푸젠지나 반도체와 타이완 기업 UMC, 또 미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타이완 계열사에서 일하던 타이완인 3명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미 업체의 D램 메모리 칩과 관련된 영업 기밀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에 대한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이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이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간부 2명을 포함해 중국인 10명을 미국과 유럽 등 13개 우주항공기업으로부터 주요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남미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대해 추가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니카라과와 함께 폭정의 트로이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제재에 따라 미국인과 미 기업은 베네수엘라와 금 제품과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앞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2천만 톤 이상의 금을 터키에 불법적으로 수출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또 미국은 쿠바 군부와 정보기관과 연루된 기업 20여 곳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헤더 노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차기 유엔 대사 후보 중 한 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아마도 다음 주 중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의 후임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노워트 대변인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는 매우 뛰어나고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지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이 자리를 원하며 이 중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많다고 말했지만 다른 후보들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백악관 고위 인사와 전화통화에서 사우디 요원에 의해 살해된 자말 카쇼기 씨를 위험한 인물로 묘사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빈 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과 존 볼튼 보좌관과 통화해서 카쇼기를 위험한 이슬람인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통화는 카쇼기 씨가 실종된 지 일주일이 뒤인 지난 9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나는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만 권에 달하는 중국어와 영어 책을 읽었습니다. 내가 세계 여행을 한 곳의 지도를 첨부합니다. 자, 과연 어떤 사람이 쓴 자기소개서일까요? 이 이력서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상하이에 거주하는 5살 난 소년입니다. 한 유명 인터넷 블로거가 최근 중국의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린 이 자기소개서에는 사흘 만에 2만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 자신의 평범한 아이와 비교해 한탄하는 반응도 있지만 아이를 핑계로 부모가 대리만족을 하는 거라며 비판하는 글도 많다고 합니다. 이 교육열이 높은 중국에선 유명한 사립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입학시험과 더불어 이런 비범한 내용의 자기소개서가 필수라고 하네요. 자, 이런 풍토 때문에 대도시의 부모들은 압박감에 시달린다는데요. 자녀를 위한 이런 자기소개서 열풍이 심화하면서 결국 상하이 씨는 지난 2월 사립학교 입학 사정에서 자기소개서 접수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오늘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중간선거 특집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이번 중간선거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총기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뉴스 따라잡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에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0도로 무척 포근한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북한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3도에서 17도, 신의주는 4도에서 1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3도에서 18도, 함흥은 3도에서 20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5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Percy Sledge가 부릅니다. When a man loves a woman,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전화 통화 이후에 양국 간의 무역 긴장이 완화할지 모른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주가도 급상승했습니다. 미국이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논란 많은 미군 기지 이전 공사를 재개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한 후에 양국 간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로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일 두 정상이 양국의 무역관계와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이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시 주석과 긴 시간 매우 좋은 대화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무역 문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말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날 예정이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로캉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에 동의한다면서 두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매우 긍정적인 대화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두 정상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도 밝혀졌나요?
네, 루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대화를 통해서 양국의 갈등을 해결하길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중국과 국제사회 이익에도 당연히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무역은 양국 관계의 주춧돌이자 안정제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고 양국의 지도자들이 실무진의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를 위한 초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네, 미국 경제 전문 블룸버그 통신이 2일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 통지를 인용해 보도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나 양국 간 무역 전쟁이 타결되길 바라고 있고 주요 관리들에게 이를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다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네. 자,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합의에 이를지도 모를 거란 소식에 주식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네. 세계 경제 1위인 미국과 2위인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교착 상태에 빠져서 국제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네.
네, 양국이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요 국가들의 주가 지수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이날 2.7% 오른 채 장을 마감했고요. 중국 위안화는 달러당 7위안까지 위협했는데요. 이날 6.8대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미국과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다우존스 공업지수 그리고 S&P 500지수 모두 1일 1% 조금 넘게 상승한 채 장을 마감했고요. 반면 나스닥은 1.75%나 급등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2.5% 넘게 급등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4.2% 넘게 급등했습니다. 한국 코스닥 지수는 5.5%까지 폭등했고요. 코스피는 2.56% 상승한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양국의 무역전쟁 도무지 해결의 실마지가 보이질 않았는데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초에 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좋은 거래를 맺기 원하고 맺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남아있는 관세를 모두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 무역전쟁이 장기화할지 모른다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일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중국 외교부가 2일 이를 확인하면서 양국 간의 무역전쟁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자, G20 정상회의에서 있을 양국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과는 별개로 실제로 협상이 타결될지 낙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환율과 지식재산권 문제 등에 있어서 양국의 입장차가 극명하기 때문인데요.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문제들에서 양보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사실에도 최근에도 실제로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를 강력하게 저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주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국영기업인 푸젠 진화 반도체가 미국 기술을 도용해서 반도체 생산을 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면서 제재를 가했고요. 법무부는 푸젠진화 반도체를 기소했습니다. 또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기술을 빼내가려 한 혐의로 중국 정보장교 등 중국인 10명을 무더기 기소하는 등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논의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일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대학교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를 폭정의 트로이카, 폭정의 삼두마차 3인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어떤 제재들이 부과됐습니까?
네,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금시장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민이나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와 금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요. 쿠바의 경우 군과 정보기관이 사실상 운영하는 20여 곳의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미국과 쿠바는 전임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에 외교 관계가 복원됐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다시 강경 기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지난 5월에 실시된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정권이 불법적인 금 거래를 통해서 정권의 재정을 충당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볼튼 보좌관이 이날 연설에서 이들 정부에 또 맹렬히 비난을 했다고요.
네, 볼튼 보좌관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은 모두 부당한 극음, 구금, 고문, 살인 등 억압적인 행동을 일삼는 절망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억압 정권이나 사상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종말을 맞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니카라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재를 가하지를 않았군요.
네. 이미 니카라과의 여러 고위 관리들에 대해서 부패 또 폭력 등의 이유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추가 제재를 하진 않았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하지만 다니엘 오르테가 정부가 혹독하게 야권 탄압을 계속하게 되면 강력한 제재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엔에서 미국의 대쿠바 경제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고요.
네, 유엔이 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189표 대 반대가 2표였는데요. 반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유엔은 1992년부터 27년째 이 결의안을 채택해 왔는데요. 이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고요. 미국의 대쿠바 경제 봉쇄는 미국 의회가 승인해야 합니다.
자, 하지만 미국은 쿠바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고 있죠.
네, 니케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쿠바 정권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결의안 표결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별도로 쿠바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내놨는데요. 부결됐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 등의 제2단계 제재가 다음 주부터 단행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 인도 등 8개국에 대해서는 5일 제재가 단행된 후에도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일 미국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현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재개했군요.
네, 일본 중앙정부가 오키나와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란 많은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전 오키나와현 동부 해안 해노쿠 일대에 매립공사 작업이 시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고요.
네. 현재 일본 정부는 이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에 있는 미 해병대 비행기지를 이전할 장소로 같은 오키나와현 나고시에 있는 해노쿠 일대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은 너무 많은 미군이 작은 섬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어서 미군 관련 성범죄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아예 오키나와 섬 밖으로 미군 기지를 내보낼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본 전체에 주둔 중인 미군은 약 5만 명인데요. 이 중에 절반 정도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고요. 또 주일 미군 기지의 절반 이상이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이렇게 미군 기지가 많은 건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은 미군의 군정 통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서 미국은 이 전략적 요충지인 오키나와는 남겨두고 군정을 끝냈고요. 이후 여기에 여러 기지를 세운 겁니다. 오키나와는 1971년에 일본에 반환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키나와 현 지방정부가 앞서 이 해노코시의 매립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8월에 오키나와 현이 전에 허가했던 매립 작업 승인 조치를 철회하고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일본 방위성이 오키나와 현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이 공사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성에 행정불복 심사를 청구했고요. 국토교통성이 30일 승인 철회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공사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네, 자 지금 오키나와 주민들의 항해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일부 주민들이 공사 현장 주변 바다에 소형 배를 띄우고 이전 공사 재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다마키데니 오키나와 현 지사는 중앙정부가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오키나와 주민들은 지난 9월 현 지사 선거에서 이 기지 이전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다마키 데니 후보에게 몰표를 던지면서 이전 반대 의사를 강력히 나타낸 바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 지방 정부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다마키 지사는 지난달 31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이 여러 가지 안을 내놓은 바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달 중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곧 행정명령을 내서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주리주에서 열린 유세에서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반드시 손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월 미국 실업률이 3.7%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미국으로 오고 있는 캐러밴 문제를 언급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남부 국경에서 벌어지는 위기 그리고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방정부가 망명 신청 제도의 남용 문제를 끝낼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y administration is finalizing a plan to end the rampant abuse of our asylum system.
트럼프 대통령은 망명 신청 제도가 남용돼 왔다면서 이번 조처가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고 남부 국경 통제권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러밴은 온두라스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같은 중미 나라에서 출발해 미국 남부 국경으로 와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 행렬을 말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nder this plan, the illegal aliens will no longer get a free pass into our country by lodging meritless claims in seeking asylum.
네, 새 제도 아래서는 기존처럼 망명을 신청한 불법 이민자들을 자동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망명을 원하는 이민자는 합법적으로 미국 국경에 와서 자신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망명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식으로 남용이 된다는 거죠?
네, 현행 규정이요. 누구든지 미국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면 사전 심사를 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은 일단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미국 안에서 풀어주고요. 지정된 길에 이민 법정에 나와서 심사받으라고 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는 문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이 사전 심사에 통과돼서 풀려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이민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그냥 미국 안에서 잠적해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들어온 사람도 망명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불법으로 왔든 합법적인 방법으로 왔든 누구든지 망명을 신청할 수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또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수천 명에 달하는 캐러밴 행렬이 미국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도 원칙적으로는 다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캐러밴 행렬에 가담한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예.
물론 망명은 말고 미국 국경 몰래 넘어서 미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네. 자, 캐러밴에 참여한 사람들이 망명을 신청하면 사전 심사를 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일단 미국에 받아들여야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규모 천막촌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re building the facilities now. We're building massive numbers of tents.
관련 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할 거대한 이 천막촌을 만들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네. 자, 이 말은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이 캐러밴 가운데 일부를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로군요.
그렇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 행렬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So let me begin by stating that these illegal caravans will not be allowed into the United States. And they should turn back now.
네,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에 정식으로 들어와서 망명을 신청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촉구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는 캐러밴에 대비해서 군을 남부 국경에 파견하기로 했죠.
네, 최대 15,000명에 달하는 병력을 남부 국경에 보내서 국경 경비대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 파견과 관련해서 또 눈길을 끄는 말을 했습니다.
But I will tell you this. Anybody throwing stones, rocks, like they did to Mexico and the Mexican military, Mexican police, we will consider that.
국경에 온 캐러밴 행렬 가운데 누구라도 이 군 돌이나 바위를 던지는 폭력을 쓰면 국경에 파견된 군이 무기, 화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자, 캐러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미주리주에서 유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수정헌법 14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안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모두 미국 시민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없애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네,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안에서 난 아이들도 자동적으로 이 미국 시민권을 갖는 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합법 이민자든 불법 이민자든 아이를 이 미국 시민으로 만들려고 미국에 와서 원정 출산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자, 망명 신청을 제한하거나 출생 시민권 제도를 없애는 건 다 연방 의회가 법을 만들어 주든지 연방 헌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네, 이게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실제로 이게 실현될 가능성도 적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행정명령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10월 미국 고용시장 통계가 나왔군요.
네, 2일 오전 연방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이 발표했습니다. 10월 실업률이 9월하고 같은 3.7%를 기록했습니다. 또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25만 개가 추가됐습니다.
네, 실업률이 여전히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죠.
그렇습니다. 지난 1969년 1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10월 미국 내 전체 실업자 수가 610만 명이었는데요. 지난 1년간 미국의 실업률이 평균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일자리 수도 매달 꾸준히 추가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년간 일자리는 매달 평균 21만 1000개가 새로 생긴 셈입니다.
예. 자, 업종별로는 일자리 추가 현황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여가 접대 분야에서 4만 2천 개가 추가됐고요. 다음 보건 분야가 3만 6천 개, 또 전문 사업 분야가 3만 5천 개, 그리고 제조업이 3만 2천 개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인의 성별, 인종별 실업률은 어떻게 수치가 나왔나요?
네, 성인 남자가 3.5%, 성인 여자가 3.4%였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이 6.2%로 가장 높았고요. 백인 3.3%, 중남미계가 4.4%, 그리고 아시아계는 3.2%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시간당 임금도 중요한 항목인데 이 부분은 어땠습니까?
네, 민간 비농업 부분 시간당 임금이 27달러 30센트가 나왔습니다. 이 전달인 9월보다는 50센트가 올랐는데요.
예.
이로써 지난 1년간 시간당 임금이 3.1%, 그리고 액수로는 83센트가 올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를 맞아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특집방송을 마련했는데요. 모두 6차례에 걸쳐 부분별 중간선거 현황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플로리다부터 캘리포니아 남부까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총기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이들은 몇몇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높아진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이번 중간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018 미국 중간선거 특집 오늘 이 시간에는 중간선거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총기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시 경찰국에 근무했던 다이애나 뮬러 씨는 최근 새로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사격 선수와 총기 권리 옹호 운동가입니다.
It's our foundation, it's our core. It's probably what's kept us from being invaded for 240 years or so.
뮬러 씨는 총기 소지 권리가 미국의 근본이고 핵심 가치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240년간 미국이 침공받지 않은 것은 아마도 총기 소지 권리 덕분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뮬러 씨는 경찰로 22년 동안 근무한 뒤 여성을 위한 총기 소지 권리 옹호 단체인 DC 프로젝트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총기 소지자들이 본인 자녀들보다 총에 더 신경을 쓴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advocates of safety, firearms education.
뮬러 씨는 총기 소지자들이 안전과 총기 안전 그리고 총기 안전 교육을 지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의아해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정신질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 총기 옹호론자들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총기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조직 가운데 대표격인 브래디 캠페인의 에이버리 가디너 공동회장도 이런 의문을 품은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So what we need to do is pass better legislation to keep guns out of the hands of dangerous people.
자신들이 하려는 건 위험한 사람들이 총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더 좋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가디너 공동회장은 강조했습니다.
Florida Governor Rick Scott attended a church service dedicated to the victims of the Wednesday mass shooting at Marjorie Stoneman Douglas High School.
지난 2월 미국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을 난사해 17명을 살해한 니콜라스 크루즈 씨도 합법적으로 총을 샀습니다. 보통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선거 기간 후보자들이 총기 규제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이런 지역에서도 총기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를 내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Gun violence was one of the things that prompted me to run for office in the first place.
북버지니아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한 민주당 제니퍼 웨스턴 후보는 VOA에 총기 문제가 자신이 출마하게끔 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역 검사로 일하면서 총기 폭력과 총기 폭력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영향을 직접 봐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아래 민주당이 수정헌법 2조, 즉 총기 소지 권리를 부정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Well, you better be careful because they want to end your Second Amendment and they're putting a big move on it.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수정헌법 2조를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유권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측이 총기 소지 권리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고했습니다. 총기 소지 권리 옹호단체인 DC 프로젝트의 다이애나 뮬러 씨는 최근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린 사격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와 뮬러 씨가 사는 오하이오주에서는 총기 규제가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이 강화된 총기 규제법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미국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가운데 25%가 총기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총기 규제 문제가 민주당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18 미국 중간선거 특집, 오늘은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은경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샘 브라운이 부릅니다. 당신이 떠남으로 내 마음이 무너진다며 제발 멈춰달라고 노래하는 Stop. 들어보시죠.
That you've given me. Did you never worry that I'd come to depend on you? I gave you all the love I had in me. Now I find you lied, and I can't believe it's true. I can't help but wonder if she knows what's going on. Oh, you talk of love, but you don't know how it feels. When you realize that you're not the only one. Oh,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2018 미국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남은 기간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텐데요. 연방 상원과 하원 다수장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은 2018 미국 중간선거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들을 정리해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간선거 역사와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
미국 남북전쟁 이래 연방하원 중간선거 결과는 세 번을 제외하고 모두 야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여당은 연방하원에서 대략 30석을 잃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생각하면 올해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야당인 민주당이 연방하원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공화당이 이김으로써 네 번째 예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가 40%대에 머무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역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2차 세계대전 이래 미국 중간선거에서 최악의 패배 기록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What does it feel like?
Feels bad. The toughest thing...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0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연방 하원에서 63석을 잃었습니다.
돋보이는 여성들의 활약.
이번 2018 미국 중간선거에서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역시 여성들의 활약입니다.
Thank all of you so much. This is a lot of hard work.
So did you win?
Yes.
Yes! Yes!
이번 중간선거에는 전례 없이 많은 여성 후보가 나섰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집계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원과 하원 위원 선거에 출마한 여성은 모두 257명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하원 선거에 나가는 여성은 총 235명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여성 후보 9명이 출마합니다. 이 가운데 4명은 만일 선거에서 이기면 해당 지역에서 처음으로 여성 주지사가 됩니다.
공화당 지지선거구 안에서 벌어지는 대접전.
올해 미국 중간선거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은 공화당 현역 하원의원이 있는 지역구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re is an inferno raging in Washington.
Swamp Captain Mitch McConnell has created millions of jobs for China people.
Then Mr. Trump said, "You're fired." I love that part.
미국 CNN 방송이 지정한 초접전 지역 28곳 가운데 26개 지역구는 공화당이 장악한 지역입니다. 또 민주당으로 기울어진 선거구 15곳 가운데 13군데, 그리고 공화당으로 기울어진 18군데 모두가 공화당 현역 의원이 있는 선거구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연방 하원에서는 공화당 상황이 민주당과 비교해 더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과 공화당 지지세.
그런가 하면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 겨루기 결과로 공화당 지지세가 결집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Just a few hours ago, the U.S. Senate confirmed Judge Brett Kavanaugh.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캐버노 지명자의 성추문이 제기되자 이를 좌파 진영의 부당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버노 지명자를 부당하게 반대했던 민주당을 표로 심판하자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는데요. 이런 전략이 효과를 발휘해 보수 표심이 움직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TV 정치 광고 승자는 민주당.
한편 중간선거 TV 광고에서는 현재까지 민주당이 공화당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민간 조직인 웨슬리안 미디어 프로젝트 집계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8일 사이 연방 하원 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은 20만 8천 건, 그리고 공화당은 12만 8천 건의 TV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또 연방 상원 선거에서는 같은 기간 민주당이 17만 1천 건, 그리고 공화당이 11만 8천 건의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간정보회사인 칸타사는 상원과 하원 격전지 100곳 이상에서 TV 광고에 민주당이 약 2억 5천만 달러, 그리고 공화당은 약 1억 4천만 달러를 썼다고 집계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중간선거.
이번 중간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중간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his is Jake, young man interested in one of my daughters.
Sir, that's me, shooting the cap and trade bill. Now the threat is Patrick Morrissey's lawsuit. He is just dead wrong.
미국 대응정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민주공화 두 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52억 달러 이상을 동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4년 중간선거와 비교해 35%나 증가한 액수입니다. 지난 10월 29일까지 두 당과 외곽 지지 세력들은 이미 47억 달러를 썼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25억 달러 이상, 그리고 공화당은 22억 달러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기록적인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더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개인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은 네바다주 도박장업계 거물인 셀던 아델슨 씨와 그의 부인 미리암 아델슨 씨로, 두 사람은 공화당 후보를 돕는 단체에 1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Hello, I'm Tom Steyer. People ask me, are we living through another Watergate? The country was very divided then, but not by party as it is today.
한편 민주당 쪽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억만장자 톰 스타이어 씨가 지난 10월 중순까지 약 5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주목되는 중간선거 투표율.
미국 중간선거 투표율은 대략 40%대입니다.
Call Lin-Manuel Miranda. Hey, Lin, are you registered to vote?
Of course.
지난 2014년 중간선거 투표율은 약 37%로 지난 1942년 이래 최저였습니다. 반면에 2016년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58%였습니다. 중간선거 투표율이 낮은 건 투표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의 비율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예전과는 달리 젊은 층 투표율이 최고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행정대학원이 최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사이 젊은이 가운데 40%가 이번 중간선거에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젊은 층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 1986년과 1994년의 21%였습니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과연 이 기록이 경신될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지난 10월 28일에 실시된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사회자유당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내년 1월 1일 38대 브라질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올해 63살인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지난 1977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수부대원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는 1988년 기독민주당 소속으로 리우데자네이루시 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어 1990년 같은 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지난 28년간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해왔으면서도 아웃사이더, 즉 비주류 정치인으로 자신을 부각했습니다. 또 거침없고 자극적인 발언으로 정치적 반대자들과 인권운동가들로부터 인종주의자, 남성 우월주의자란 비판 등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올해 초 사회자유당에 들어간 뒤 이 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습니다. 보우소나루 후보가 입당한 뒤 사회자유당은 좀 더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승리가 확정된 뒤 소감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자유를 수호하는 정부를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이 법과 질서를 우선시하는 후보라면서 당선되면 총기 규제법을 완화하는 등 범죄 단속에서 경찰에 좀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우소나루 후보 당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보우소나루 당선인이 브라질 원주민과 성적 소수자 그리고 여성 등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당선인이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을 옹호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2018 미국 중간선거 제2편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브라질 대통령에 당선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때 놀라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이렇게 놀라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Catch off guard. Catch off guard. Catch off guard. Catch off guard. Off guard는 경계가 풀어진 곳을 catch, 잡아내다라는 말인데요. 즉, 방심한 틈을 타다, 허점을 찌르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 news caught me completely off guard. 그 뉴스는 나를 놀라게 했어. The interviewer's question caught me off guard. 면접관의 질문이 내 허점을 찔렀어. I was caught off guard when my boss called me in for a meeting. 상사가 회의하자고 해서 당황했어. I was caught off guard when my parents called me early in the morning. 부모님이 아침 일찍 전화하셔서 놀랐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The news caught me completely off guard. 그 뉴스는 나를 놀라게 했어. The interviewer's question caught me off guard. 면접관의 질문이 내 허점을 찔렀어. I was caught off guard when my boss called me in for a meeting. 상사가 회의하자고 해서 당황했어. I was caught off guard when my parents called me early in the morning. 부모님이 아침 일찍 전화하셔서 놀랐어. 오늘은 catch off guard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11월 2일 오늘 영국의 외무장관인 아서 벨푸어가 유대인 금융재벌인 로스차일드에게 편지를 보내 영국이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민족적 고향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른바 벨푸어 선언을 한 것입니다.
In 1917, Lord Allenby conquered the Holy Land and the Jews were promised a national home in Palestine by the Earl of Balfour.
영국의 벨푸어 선언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유대민족 국가를 설립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아랍인들에게는 영국으로부터의 배신을 의미했습니다. 3년 전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은 적대국인 오스만 제국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오스만 제국 내 아랍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시 주 카이로 영국 고등판무관 맥마은이 약 1년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영국의 의지를 후세인에게 알린 이른바 맥마은 선언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17년 오늘 영국이 맥마은 선언과 양립될 수 없는 벨푸어 선언을 발표하자 아랍인들의 분노는 커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중동전쟁의 시발점이 됩니다. 1963년 11월 2일 오늘 베트남의 초대 대통령인 고딘 디엠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 피살당합니다. 하루 전 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에서 투옹 반민 장군의 주도 아래 쿠데타가 발생했고 이들 쿠데타 세력은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이후 고딘 디엠 대통령을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A coup in Southeast Asia in what's then known as South Vietnam. The country's leader, Ngo Dinh Diem, and his brother Nhu are killed after they are...
1956년 남베트남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고딘 디엠은 집권 초기에는 여론의 높은 지지와 미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권력을 확고히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고딘 디엠 정권은 점차 독재 정치를 펼치기 시작했고 이에 남베트남은 붕괴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남베트남의 군부 세력은 DM 정권에 대항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계획했고 이어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협조를 얻어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베트남은 이후 약 1년 동안 6번에 걸쳐 정권이 교체되는 등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